저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국가에서 정말 많은 혜택을 누렸고 또 원치를 않았는데 어떻게 기회가 주어져서 성경도 번역하고 또 사랑침례교회라고 하는 성경대로 믿는 그런 교회도 담임 목사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이제 66살, 인생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대한민국 교회, 제가 사랑하는 그런 그 교회, 어려서부터 다녔던 그런 그 교회, 그 교회가 너무 잘못된 것들을 많이 가르치고 그래서 성도들이 무지한 가운데 그런 잘못에 이제 넘어지는 거, 이런 것을 보면서 마음에 큰 부담을 느낍니다.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현 시대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그 대한민국의 혼란과 위기, 이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목사, 그 다음에 성도, 그리고 교회의 잘못이 가장 크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성도들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 유명한 목사 이런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 이거 성경을 이거 보면 그게 아닌데 어떻게 이런 그 쉬운 그런 그 거짓말 이런데 성도들이 속아 넘어가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그대로. 성경에 가서 보시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이런 걸 누가 가지고 와서 너에게 전하면 그걸 믿는다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을 교회에 가지고 오면 이거를 배격을 해서 내쳐야 되는데 심지어 바울이 세운 그 고린도 교회에도 그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교묘하게 간교한 방법으로 이불을 속인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속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CBS 잘잘법 270일에 영상이 떴습니다. 여기 이제 가서 보면 영상이 있어요. 근데 제목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훈련.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신약성경에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린다, 이런 이야기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런 말 자체가 없어요. 성경 그 영상을 가서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아예 제목이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천주교 신부처럼 뭐 이상하게 옷을 입고 나와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바로 이런 것이 성도들을 함정으로 이끄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안을 가서 들여다보니까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카톨릭 수사에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가장 좋은 최고의 책이니까 그 책을 참조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저 목사가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게 방송된 데가 잘잘법인데 잘잘법 구독자가 무려 73만 명이 오늘 가서 보니까 이 영상이 올라온 지 지금 일주일이 안 됐는데 18만 명이 시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무려 18만 명이 저걸 시청을 했는데 그래서 도저히 이건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무지하게 넘어가면 그러면 결국은 올무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거는 성도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 CBS 잘잘법의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 다음에 로렌스 형제, 제가 과로치고 이렇게 물음표를 했어요. 이게 형제가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인데 이 사람이 이단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병삼 목사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알아보니까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형교회 하나, 만나교회 담임 목사고 기독교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수십만 명의 청중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메시지를 가서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메시지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목사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걸 딱 들으면 마음에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죄책감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한 거는 내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의 입에서 나오니까 자책감이 이제 드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죄책감을 도구로 삼아서 이 김병삼이라는 목사는 가톨릭 신비주의 영성의 길로 청중을 쭉 이렇게 이제 끌고 갑니다. 오늘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거는 김병삼이라는 그 목사 한 사람의 어떤 그 인격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깊숙이 흘러들어오고 있는 가톨릭 신비주의 영성, 이걸 여러분이 분별하고 그걸 완전히 척결하고 제거해야 된다. 이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보면 다 부드럽게 따뜻하게 뭐 영성이라는 그런 옷을 입고 그러고 나와서 뭐 자분자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방향은 뭐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우리의 선조들이 깨고 나왔던 그 자리가 뭐냐, 바로 가톨릭 신비주의 영성운동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21세기에 목사라고 한 사람이 다시 지금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 이런 일은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김병삼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제가 찾아보니까 62세예요 나이도 뭐 적은 것도 아닙니다. 저보다 몇 살 적은데 분당 만나교회 목사다. 소속교단은 기독교 대한감리교, 그래서 감리교인이다. 자, 만나교회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뭐 대형교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제가 가서 찾아보니까 김병삼 목사는 탁월한 예배 인도자, 흡입력 있는 설교가,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리더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가서 살펴봐도 이런 평가가 왜 그 사람에게 붙는지 제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건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그런 평가가 전혀 아니에요. 목회 스타일이 아주 분명합니다. 교회에서 뮤지컬, 드라마, 토크 설교, 뭐 가서 보니까 패션쇼, 음악회, 커피 박람회, 즉 문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예배 안에 끌어들이는 그런 뭐 목회를 한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교회 1층에 카페하고 뭐 갤러리가 있고, 여러분 흡연실도 있다 그래요, 교회 안에. 2007년인가 뭐 교회에서 담배 피기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흡연실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갖고 흡연실도 있다 그래서 뉴스에도 나고 그랬더라고요. 하여튼 교회의 문턱을 낮춘다는 슬로건 아래 예배의 모든 요소, 영상, 조명, 음향, 뭐 장식까지 다 청중을 사로잡는 그런 방식으로 기획하는, 말 그대로 기획하는 프로덕션을 하는 그러한 교회라고, 그냥 뭐 구글이나 이런 데 가서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또 이 사람이 NGO 활동을 한다, 휴먼 브릿지, 뭐 인간을 잇는 무슨 다리다, 이거 벌써 보면 무슨 냄새가 나는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날 거예요. 거기에 NGO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고, 그러면서 일반 언론과 이야기할 때는 목사라고 부르지 말고 휴먼 브릿지 NGO 대표라고 나를 불러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의 결도 아주 분명합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것보다는 예수님 믿고 착해지세요 라는 말을 좀 많이 하고 싶다. 착해져야 된다. 구원 받고가 아니라 착해져야 된다. 여기까지 들으면 뭐 이게 뭐 나쁜 말인가, 예수 믿고 착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 하고 예수님 믿고 착해지세요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전자는 복음이고 후자는 도덕과 윤리예요. 그래서 목사가 후자를 강조한다는 것은 본인이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든 복음의 자리, 그 복음 대신에 뭘 집어넣는 거냐? 도덕과 윤리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을 멸망해서 건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더 점잖은 사람으로 다듬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들어보면 좋은 것 같은데 실제 그 안에 핵심이 뭔가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좀 부드럽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때 조심해서 이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김병삼이라고 하는 그 목사의 영성과 메시지의 결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한국교회 안에서 가지는 영향력은 싫든 좋든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명하다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의 이런 말을 잘 분별해야 되고 특별히 유명하다, 대형교회 목사다 이런 사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분별을 잘 해야 된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말은 성도들이 믿지 않습니다. 대형교회 뭐 유명하다 그러고 CBS 나왔다 그러고 이런 사람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잘 듣는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심지어 사도 바울이라도, 아니면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포하는 어떤 목사라도, 유명한 목사라도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다른 것을 가르치면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세, 유명한 목사 이런 것이 결코 진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잘잘법 영상의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이거 들으면은 나도 좀 듣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나도 좀 하나님의 음성을 직통으로 탁 들으면 그냥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고 저렇게 하라 그러고 이렇게 하라 그러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뭐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그런 그 유혹을 이렇게 물리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한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 이런 마음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하고 좀 더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이 제목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하고 저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갖고 어떤 유명 목사가 이야기를 하면 말 그대로 이 주제가 잘 팔려요. 설교가 잘 팔립니다. 사람들이 나도 한번 좀 하나님의 음성 좀 들어볼까? 이런 생각으로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주제는 두 갈래 길로 이제 풀릴 수가 있어요. 첫째 길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여기 기록된 성경 말씀, 이거를 정확하게 강해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그 마음을 무엇으로 알리셨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리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면 이 성경 말씀을 펴서 하나하나 내 눈으로 읽고 음미를 하고 앞뒤 문맥을 보고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읽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길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에요. 자, 두 번째 길은 마음의 어떤 묵상, 내적인 음성, 그 다음에 영적인 체험을 가르치는 그런 길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또 다른 음성이 신자에게 들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길이에요. 그러면 그걸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연습을, 방언도 연습한다 그러잖아요. 학습 방언 하듯이 자꾸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 practice, 책 제목이 practice예요. practice를 많이 하고 그러고서는 마음을 다 이렇게 비워갖고, 그래서 이 고요한 마음의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둘 다가 다 같은 길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른다고 하는 그런 어휘를 사용하니까, 근데 그 방향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첫째 길은 이렇게 원하는 그 성도를 요 성경 앞으로 딱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성경 앞으로. 둘째 길은 신자를 자기 내면의 상상 속의 길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다 비우고 이렇게 이제 해서 불교에서 중이 모든 거 다 비우고 그리고 명상하는 것처럼 이런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김병삼 목사는 시작은 첫째 길에서 시작합니다. 가서 저 가서 들어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쭉 이야기하고 또 빌리그람 목사를 뭐 칭찬하면서 빌리그람 목사가 뭐 설교는 잘하지 못하는데 뭐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해서 성경에 있는 그 말대로 뭐 권위를 이용해서 뭐 설교를 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정경 그게 이제 캐논이란 말인데 이거는 자, 척도라고 하는 그런 어원적 의미까지 끌어와서 말씀에 대한 그런 권위를 처음에 이제 강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들으면은 흠잡을 데가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뒤로 가면서 결론이 둘째 길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로렌스라고 하는 이 카톨릭 수사, 이 수사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으로 들어가야 되고 엘리야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어가야 되고 기도실에 이렇게 적는 메모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출발은 정통의 옷을 입고 결론은 카톨릭 신비주의 영성운동으로 끝나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이 미혹의 표준 수법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청중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정통의 그 어휘를 딱 이렇게 깔고 청중이 그래도 이 사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면 끝에 가서 어디로 여러분을 이끌고 가냐, 카톨릭 신비주의의 영성으로 이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김병삼 목사가 이야기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 듣는 방법, 여기 몇 가지 이제 균열이 있는데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교묘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강의 설교를 훈련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쪼개다 보니까 교회도 쪼개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분쟁을 경계하라는 그런 말처럼 들리는데 이 말씀의 결과가 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밀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강의하고 이렇게 해서 교리적으로 옳고 그른 걸 구별하는 것 자체를 죄책감의 영역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잘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러면 교회를 쪼개는 그런 일이 생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씀을 잘 알고 분석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충돌했다. 그러면서 그 예를 모르느냐,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쪼개기 때문에 책망한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책망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위선 때문에 책망을 한 거예요. 많이 알고 있는데, 많이 알고 있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대로 하지 않고 위선을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지 그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제대로 쪼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한 것이 아니다. 정말 성경 강해해서 제대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제대로 올바로 나누어서 보는 것 자체 그것이 죄가 되면 그럼 어떤 것이 생기냐, 카톨릭 신비주의 영성이 그 자리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게 죄가 된다고 하니까 그럼 할 게 뭐가 있어요? 모든 거 다 비우고 카톨릭 영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체험하는 그런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관상기도 해야 된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촛불 하나 이렇게 보고 깜빡깜빡 하는 거 하면서 관상기도 해야 된다. 뭐 방언을 해야 된다. 입신해서 뒤로 쓰러져야 된다. 신사도 운동, 개처럼 사자처럼 뭐 불을 지져야 된다. 이런 운동이 침투할 때 먼저 까는 포석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김병삼 목사가 의식했든 못했든 그의 도입부는 정확하게 이런 포석을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교회를 쪼개는 그런 사람이 된다. 지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성운동 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생각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좋은 출발이에요. 근데 가면서 그 판단이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결론이 어디로 갔냐. 맨 끝에 가면 기도실에서 메모지에 아이디어를 적는다. 아이디어를 기도실에서 적고 그리고 와서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인도하시고 원치 않으시면 막으실 것이다. 그러면 점점 이게 뇌로 다운이 돼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방향을 알게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표준이 뭐냐? 이 사람 이야기한 표준이 뭐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아니고 뭐예요? 이걸 하여튼 메모지에 적고 이걸 시도해보고 막히는지 아니면 인도가 되는지를 살피는 주관적인 감각이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뇌로 이렇게 다운이 된다는 거예요. 다운로드가 이렇게 이제 된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표준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 직감, 자기의 어떤 이런 그 통찰력 이런 거를 표준으로 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게 뭐냐, 자기가 앞부분에서 뭘 비판했냐, 내 욕망을 하나님의 음성이라 착각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본인이 끝에 가서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해보고 이게 내 직감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일에 빠지는 거. 그래서 자신이 비판한 함정에 나중에는 자신이 쑥 빠지는 이와 같은 일을 본인이 알지도 못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생기냐. 이것도 카톨릭 영성 이거 주의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런 그 수법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이제 거기 가서 보면 엘리야 사건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호렙산으로 이제 가서 거기 갔다 보니까 엘리야가 고요하고 이제 작은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고요하고 작은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해요. 거기까지만. 그래서 이게 잔잔한 내면의 음성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잔잔한 내면의 음성을 들었다. 영성훈련 같은 걸 통해서 하는 것처럼. 근데 앞뒤 문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세미한 그 잔잔한 음성이 내 속에서 들리는 그런 음성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 음성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길을 돌이켜 다마스쿠스의 광야로 가서 거기에 다다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게 하며 아벨 모올라 출신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대언자에게 제언자가 되게 하라. 뭐예요? 아주 명료하게 명령으로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지금 계시를 주셨고 사명을 지금 위임하시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기록이 되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세미한 음성은 이런 영성훈련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생기는 그런 그 내면의 잔잔한 끌림이 아닙니다. 그 음성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현시대 신비주의는 이 본문을 정반대의 의미로 둔갑을 시켜갖고 이 세미한 음성이 이런 영성운동을 하면 우리 안에 들리는 그런 내면의 잔잔한 울림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잔잔한 그 음성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네 번째 무슨 균열이 또 생기냐. 또 이렇게 교묘하게 이야기합니다.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논쟁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표면적으로는 통합과 화해에 이런 그 제스처를 이제 취하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구원의 본질, 자유의지, 칭의의 문제, 이 모든 거를 그저 체험 안에서 사랑하면 된다, 이 한마디로 다 그냥 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옳고 그런 거 이거 다 소용이 없고 어떻게 하면 돼요? 체험하고 그 안에서 사랑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것이 뭐냐? 카톨릭 신비주의 특유의 도식이에요. 교리 이런 건 부차적인 거고 임재 체험이 본질이고 그거 하면 다 사랑으로 모든 걸 덮게 된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외쳤던 그런 그 다섯 개의 솔라 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이제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끝나고 하나님이 임재 체험하면 다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 가서 누구를 들고 나오냐? 이 사람을 들고 나와요. 이 사람의 이름이 로렌스 수사. 로렌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한국에 너무나 많이 안 알려진 그런 사람입니다. 본명이 니콜라스 에르망이에요. 1614년에 프랑스에서 이제 태어나서 1691년에 파리에서 이제 죽었는데 이 로렌스, 그가 평생 몸담았던 데가 교회가 아니고 카톨릭의 갈멜파 수도원의 수사로 평생 동안 살았던 사람이에요. 천주교 신자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를 로렌스 수사 아니면 로렌스 형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우리가 형제라고 이야기할 때는 구원받은 사람만 형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렌스라는 사람은 평생을 카톨릭 교회 수도사로 산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거를 평생 동안 연습했던 사람이 로렌스라는 사람인데 어떻게 로렌스가 형제가 될 수가 있어요? 절대 형제가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떤 단체에 속했냐? 갈멜파에 속했는데, 갈멜파는 어떤 데냐? 13세기 중세에 팔레스타인, 성경에 가면 엘리야가 싸웠던 그 장소가 갈멜산이잖아요. 거기서 시작이 된 로마 카톨릭교회 수도회로 종교개혁이 무너뜨리려 했던 바로 그 체제의 가장 깊은 신비주의의 본가가 갈멜파예요. 카톨릭 영성한다 그러고 신비주의 한다고 할 때 가장 깊은 데가 어디냐? 갈멜파입니다. 그 갈멜파 여기에서 16세기에 아빌레 테레사라고 하는 이런 여자가 나오고 십자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갈멜파 안에서 이런 신비주의 노선을 이제 추구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아빌라의 테레사라든지 십자가의 요한 이렇게 나오면 그냥 갖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 안에 구원도 없고 말 그대로 무언가 이런 그 영성 이런 걸 개발해갖고 그래서 뭐 입신도 하고 하는 그런 걸 이제 가르치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비주의 노선을 다시 이렇게 세웠고 그거를 이어받아서 그것을 다시 확립한 사람이 여기 로렌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한국 강단에서 이 로렌스를 인용할 때는 이 사실을 다 숨깁니다. 다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러냐? 겸손한 평신도, 주방수도사, 하나님과 동행한 소박한 사람, 뭐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는데, 이 로렌스라는 사람이 어디에 속했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을 믿고 살았는지 이런 거를 인용하는 목사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탄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회당에서 보니까 뭔가 좋은 노래 같은 게 하나가 있으니까 이걸 빌려와갖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이거 우리 같이 노래합시다 하는 거랑 지금 똑같은 그런 일이 한국 교회 안에 생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김병삼 목사 그 영상에 가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아, 로렌스 형제의 대화 모음에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게 최고로 좋은 책이다. 지금 그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거 한국말로 돼 있으면 돼 있지 않으면 못 읽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놀랄 일이 있습니다. 저 책을 저 프랙티스 이렇게 이제 라고 연습이 돼 있는데, Presence of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거다. 저 누가 낸 겁니까? 가서 보세요. 두란노에서 낸 거예요. 여러분, 일반 뭐 조그만 이런 그 소규모 영세 출판사에서 낸 것이 아니라 두란노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크다고 하는 기독교 출판사에서 저런 거를 카톨릭 수사에 이런 그 영성 신비주의 운동하는 그런 책을 저 두란노에서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책은 저자가 로렌스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로렌스가 아닙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파리 그 대주교의 부주교였던 보포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로렌스의 편지하고 자신과의 대화를 묶어서 펼쳐낸 카톨릭 영성문헌이에요. 카톨릭 교회에서 출간한 그런 책입니다. 출판 자체가 카톨릭 교회 내부의 작업으로 출간이 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읽으면 안 되는 그런 책입니다. 천주교를 옹호하고 천주교가 좋다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종교개혁이 1517년부터 일어났고 그래서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 이후에 100년, 150년이 지난 그런 시점에 종교개혁자들이 그 외쳤던 그게 뭡니까? 카톨릭 교회로 돌아가면 안 된다. 거긴 행위를 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하고 연옥, 마리아 등 성경에 없는 것들, 잡다한 것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에서 프로테스트하고 나와야 된다고 한 것이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인데 그래서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카톨릭 교회가 끝까지 붙으려고 했던 이런 신비주의 영성, 이런 전통 이런 걸 다시 다듬어서 뭐 쑥 내놓은 책이 저 로렌스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의 표지를 한국 개신교 교단에서 자랑스럽게 열어보인다는 것 자체가 비참한 일이다, 창피스러운 그런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로렌스라는 사람이 도대체 뭘 주장을 했냐. 뭐 당연히 카톨릭 신자니까 비성경적인 것들을 많이 주장했겠죠. 몇 가지만 명백한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렌스의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습이라고 한 한 단어에 의해 서 있어요. 책의 제목 자체가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을 해야 된다. 뭘 연습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일을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연습을 하냐? 일단 의지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의지, 나를 비우고 쾌락을 끊고 감각을 죽이고 자기를 부정하는 이게 뭡니까? 카톨릭주의에 고행하는 그 일, 루터가 회심하기 전에 그렇게 해서 이걸 단 사람이 의롭다는 거를 그거를 얻지 못했잖아요. 그 일, 자기를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비워야 된다. 그러면서 이거를 뭐라고 이제 이야기했냐. 김병삼 목사는 19분 27초경에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온갖 종류의 영적, 신체적 쾌락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모두 버리고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나머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무슨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finished work, 다 이뤄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과 이제 연합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그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 영성 훈련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신학의 전부입니다. 내가 내 행위로, 내 연습으로, 내 수련으로, 내 의지를 비움으로써 하나님과의 연합, 그걸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건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렌스라고 한 사람이 가르치는 이 복음은 다른 복음이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올바른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로렌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생 갈멜파 수도사로서 뭘 평생 하고 지냈냐? 평생 미사를 드렸어요. 평생. 미사가 뭐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 교리에 따르면은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사제가 매주 한 번씩이든 정해진 그 시간에 또다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부인하는 그런 그 행사가 미사입니다. 미사. 그래서 이 신부가 빵과 그 포도주에다가 이제 축성을 하면 그리고 그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몸과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하는 그 화채설을 이야기하는 게 카톨릭의 미사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절에, 10장 10절에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도다.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지만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어요. 미사를 수십 번, 수십만 번 드려도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지만 이 사람 예수님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일이 다 끝났게 되면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지금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는데 로렌스라는 사람은 이런 것 자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저 하늘에서 끌어내려갖고 그래서 미사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이교들의 풍습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일, 이 일을 한 평생도록 한 사람이 로렌스인데 이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갈멜파의 특징이 뭐냐? 가톨릭 교회 여러 파가 있는데 그 여러 파 중에서 마리아 숭배를 가장 많이 하는 데가 갈멜파예요. 갈멜파. 그래서 갈멜산의 성모라고 그 마리아를 이제 부르게 되는데, 자, 갈멜산의 그 성모가 어느 갈멜파 수도사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냐. 어깨에 두르는 작은 헝겊 조각이 있는데 그게 스카플라라고 하는데 이거를 착용하고 죽는 자는 연옥에서 빨리 이게 해방이 된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렌스는 평생토록 이 단체에 이런 그 가르침을 믿고 산 사람이에요. 이 단체의 영성을 호흡하고 산 사람이에요. 마리아 숭배는 뭐냐? 한마디로 우상 숭배입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명령이 금지한 우상 숭배예요. 넷째, 갈멜파 영성 전체가 연옥교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살아 생전에 행하는 자기 부정, 뭐 임재 연습, 영적 훈련, 이거 다 뭐 때문에 하는 거냐?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옥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이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로를 쌓는 거예요. 공로를. 이것은 갈멜파 신비주의에 숨겨진 그와 같은 동력인데 성경은 연옥 같은 데는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지. 또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뭐 이렇게 공로를 쌓으면 그러면 이렇게 연옥에서 뭐 천국으로 뭐 어디로 옮겨주고 하는 그런 일은 다 미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로렌스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 책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번 속죄, 죄인의 회개와 회심, 이런 복음에 관한 그런 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그냥 비워서 그래서 임재를 연습하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 내적 임재의 평안을 누려야 된다, 뭐 사랑의 의지, 이런 단어들만 이제 계속해서 나와요. 사탄은 영성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기도하는 걸 권면해요. 묵상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권면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담고 있는 성경을 읽으라는 거. 사탄은 절대 그런 거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면 성경 말씀 인용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 말씀 인용이 없어요. 있긴 해도 분위기를 위해서 인용할 뿐이지 이 영성의 중심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만 하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내가 사랑 안에 머물렀습니다. 내 의지를 비웠습니다. 다 자기 체험 중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8장을 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여기 8장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9절에 그들이 거짓되어 온 자들, 악한 이렇게 제대로 된 것을 가르치지 않는 자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슬쩍 엿보며 중얼거리는 마술사들에게 구해라. 로렌스니 뭐 아빌라의 테레사니 이런 카톨릭 신비자들에게 구하라 할 때 백성이 자기들에게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하나님을 찾아야지 무슨 이런 임재 연습을 한다고 이런 걸 찾아야 되겠느냐. 20절에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하나님의 말씀에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한다면 그리고 뭐 임재 체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다. 로렌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제대로. 그 이유는 뭐냐? 로렌스 안에 이와 같은 빛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답은 분명해요. 로렌스 수사는 그가 평생 몸담은 단체, 갈멜파의 그 정체, 그가 평생 드린 미사라고 하는 그 의식, 그가 호흡한 영성, 마리아 숭배, 연옥, 행위, 그의 가르침,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 기록된 말씀을 다 제거하고 임재 체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거. 그리고 결국은 자기 수련을 통한 신비적인 연합,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면 한마디로 이단입니다. 성경을 벗어난 이단이에요. 자,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로렌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고, 우리가 지금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가르침이 이단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이 이단 가르침이다.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깨웠던 그 체계가 뭐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 그 안에 신비주의 영성 이런 걸 어떻게든지 깨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 깨고 나왔는데, 100년, 15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어놓은 카톨릭 영성 이런 책을 가지고 또다시 카톨릭 교회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게 지금 21세기에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와서 유명하다고 한 목사가 로렌스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최고의 책이라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저 장면이 지금 여기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책을 한국 개신교 강단에서 김병사 목사 등이 성도들에게 최고의 책이라고 추천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프로테스탄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흘린 피를 부정하는 것이고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종교계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카톨릭 영성이 이렇게 개신교 안에 숨어 들어왔냐? 네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다 일어난 그런 일인데, 20세기 후반에 복음주의, 미국의 복음주의권에 카톨릭 신비주의를 들여놓은,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이 네 사람 이름이 나오면 그냥 책을 갖다 쓰레기통에 그냥 갖다 버리면 돼요. 첫 번째가 토마스 멀튼이라는 사람. 토마스 멀튼, 이 사람은 카톨릭 트라피스트라고 하는데, 트라피스트는 뭐 하는 거냐? 금욕 침묵을 하는 그와 같은 수도사, 그 모임을 트라피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 멀튼이 있는데 멀튼 옆에 누가 서 있어요? 달라이라마가 지금 서 있잖아요. 달라이라마가. 그래서 카톨릭 신비주의 수도사인데 나중에는 불교와 힌두교 신비주의와의 융합을 시도하면서 달라이라마 이런 자들과 함께 종교통합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을 한 저 토마스 멀튼이 기독교 안에 저 카톨릭 신비주의 영성을 집어넣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한국에 떨리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냐? 헨리 나우엔. 이것도 다 하영조 목사 등 이런 사람들이 다 소개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네덜란드 출신에 평생 카톨릭 신부로 산 사람이에요. 그의 책들은 한국 개신교 출판사들이 적극적으로 번역하고 추천을 해서, 그래서 헨리 나우엔 책이 많이 팔렸습니다. 이 사람 역시 평생 카톨릭 신자인데 저기 가서 보니까 This gay priest saved me with his tenderness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써요? 이 동성애 제사장이라고 써 있어요, 신부. 다시 말해 헨리 나우에는 여러분이 가서 찾아보시면, 그러면 이 남성들과 이 게이 이런 그 동성애와 관련된 그런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직접 뭐 동성애를 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는 안 한다 해도 성적으로 남성 지향적인 그런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의 호모섹슈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헨리 나우엔이에요. 저런 사람의 책을 좋은 책이라고 해서 유명 출판사 지금 다 번역해서 지금 팔고 있어요. 세 번째가 리차드 포스트라고 한 사람인데, 영적 훈련과 성장의 저자, 우리나라엔 레노바레 이런 운동을 통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카톨릭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 그 다음에 개신교회 영성을 하나로 묶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아, 이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한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성 형성이라고 하는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는 그런 어휘를 미국 복음주의권에 자리 잡게 한 인물이고, 우리나라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그런 책, 이런 거를 과거에 제가 보면 오카노 목사님이 이 책이 제일 좋다고 그렇게 소개한 책이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 사람 역시 카톨릭 정교회, 개신교 뭐 이런 거에 영성을 하나로 묻는 그런 일을 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든 거를 다 기독교계 안에 집어넣고 한국에 유명하다는 그런 목사들이 미국에서 다 그대로 수입해다가 그래서 책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 관상기도, 그다음 센터링기도. 센터링기도는 향심기도라고 하는 건데 특징은 뭐냐? 내면을 비워야 되는. 여러분 카톨릭 교회 아니면 불교, 힌두교, 뉴에이지에서 하는 영성훈련은 항상 나를 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비우면 나귀가 들어갑니다. 그 안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경을 읽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를 해야지 나를 비우라고, 나를 비우는 그런 테크닉을 자꾸 연습을 하면 마귀가 그 안에 쏙 들어가요. 그게 향심기도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내면 비우기, 영성을 형성해야 된다, 그거 하려니까 묵상해야 된다, 임재 연습을 해야 된다, 만추라로 해서 똑같은 말 자꾸 반복하면 그럼 어떻게 돼? 자아를 잃게 되거든요. 자아를 잃으면 누가 들어가냐? 마귀가 쑥 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같은 한 뿌리에서 나왔어요. 어디에서 나왔냐? 카톨릭 갈멜파와 베네딕토파의 신비주의 영성에서 이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유명하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한국에 들여왔어요. 그래서 IVP 그 다음에 두란노 같은 큰 개신교 출판사들이 적극적으로 번역해서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책들을 출간했습니다. 많은 신학교들이 영성신학이라는 그런 과목을 만들어서 이거를 정규 교과 과정의 일부로 이렇게 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의 도서 추천 목록에 이런 책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선교단체 중에 예수전도단이라고 있습니다. 가는 게 뭐예요? 맨날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그러고 음성 듣는 연습하잖아요. 음성 듣는 연습. 이게 음란한 세대가 행하는 그런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책을 김병삼 목사가 저 영상에 나와서 로렌스 수사 이 사람이 지은 이 책이 성도들에게 최고의 책이다. 여러분 가서 들어보세요 한번. 성도들에게 최고의 책이라고 추천한다. 그래서 이거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그냥 김병삼 목사 혼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개신교 안에 파고든 카톨릭 영성 신비주의가 지금 얼마만큼 이렇게 커졌는가를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십만의 청중이 듣는 이런 그 영상 안에서 카톨릭 갈멜파 신비주의 책을 목사가, 기독교 목사가 최고의 책이라고 추천하는 일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모토를 신앙의 중심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고 종교개혁에 절대 돌아가면 안 된다는 그 자리로 다시 성도들을 끌고 돌아가는 이와 같은 어느 면에서 반역의 행위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영성 자꾸 이야기하는데 우리 신자의 영성의 표준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냐?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성경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외에는 없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신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 성경의 계시가 완전히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할 수도 없고 거기서 뺄 수도 없는 거다.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느 누구도 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이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완전하게 돼요. 완전하게 될 수 있다잖아요. 뭘 통해서? 이걸 통해서. 이걸 통해서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무슨 음성을 듣는다고 기도원에 가서 대글대글 굴고 이런 일 필요 없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 계시가 있어요. 하나는 외적이고 객관적이며 기록되고 검증 가능한 계시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두 번째 계시가 있어요. 그거는 내적이고 주관적이고 기록되지 않았고 검증 불가능한 체험의 계시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를 성경 계시라고 하는 이거하고 동일 수준에 놓든지 아니 그 위로 집어넣으면 그럼 그건 이단이다. 이단.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영적인 무정부 상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고 직접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내 귀에다 대고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그 영적인 무정부 상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종교개혁의 다섯 솔라가 뭐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데 이 다섯 솔로의 첫 번째가 뭐냐? 오직 성경이에요. 이 오직 성경이 무너지면 나머지 솔라가 설 수가 없어요. 나머지 솔라가. 그래서 이 선을 벗어나면 다 이단으로 간다. 그래서 특별 계시, 뭘 듣는다고 하는 거 이런 거 한 데는 다 이단이 됐어요. 역사적으로 몰몬교, 조셉 스미스가 뭘 받았다. 그 이단입니다. 통일교, 문선명이 뭘 받았다. 신천지, 이만희가 뭘 받았다. 안식교, 엘렌지 화이트가 뭘 받았다. 여호와의 증인, 다 누가. 워치타워 협의회가 뭘 받았다 해서 이거 다 뭘 받았다고 하고 그거를 성경과 같은 권위나 그 이상으로 두면 그거는 100%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경에 더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변명하다 결국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 체험이나 자기 지도자의 계시를 성경과 같은 수준이나 성경보다 위에 놓는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그러면 이단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사도 운동, 토론토 블레싱, 뭐 빈야드 운동 뭐 등등이 모든 게 다 예언 사역 한다 그러고 무슨 음성을 추가적으로 듣는다 그러고 사자처럼 부르짖는다 그러고 뒤로 쓰러진다 그러고 하고 이런 모든 게 결국은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포함이 됐냐? 교묘하게 관상 기도를 해야 된다. 센터링 기도를 해야 된다. 영성을 형성해야 된다. 더 부드럽게 영성이란 그런 어휘를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특징이 뭐냐? 자기 체험을 성경 위에 두는 거예요. 이게 로렌스라고 하는 그런 수사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인데 이 출발지와 종착지가 어디냐? 로마 카톨릭 교회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선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오고 그녀가 받을 그런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김병삼 목사가 이 가르침을 어딜 통해서 전파하고 있냐? CBS 방송에 잘 믿고 잘 사는 법, 잘잘법에서 이 채널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CBS가 어디냐? 한국 기독교 방송 가운데 심지어 일반 방송 다 포함해서 가장 좌편향된 그런 매체로 널리 알려진 데가 CBS예요. 뭐 사회 참여, 인권, 뭐 환경 통합 이런 아젠다를 중심에 둔 그런 매체고 정치적으로도 좌파 진영과 가까운 그런 결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거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비밀이 아닙니다. 자, 잘 믿고 잘 산다, 잘잘법.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상당히 인본주의적인,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 뭐 예수님 믿고 잘 믿고 뭐 잘 살자 이게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어휘 자체가 이미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석을 시켜 놓은 거예요. 여기 출연하는 목사들 여러분 가서 한번 그 성향을 한번 가서 보세요. 솔직하게 다 좌편향 아니면 자유주의 신학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만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성경의 문자적인 그런 권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자들이 다수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에요. 동성애에 대해 모호한 발언하고 우호적인 자들도 있고 여성 안수에 적극적인 자들도 있고 진화론을 또 수용하는 그런 자들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 본문에 대한 그 인식이 저와 여러분처럼 확실하지 않은 그런 자들이 다수입니다. 여기 이제 김병삼 목사가 이제 올라갔거든요. 이건 뭘 이야기하나, 내 정체성이 이런 겁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가톨릭 갈멜파 신비주의자 로렌스라는 사람의 책을 성도들이 볼 수 있는 책 중에 최고의 책이라고 지금 추천하는 이러한 일이 이제 생기는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좀 어느 면에서 분노하는 그런 일은 성도들을 속여서, 특히 대형교회 어떤 유명하다는 그런 목사들이 성도들을 속여갖고 그래서 카톨릭 교회를 끌고 가거나 다른 어떤 이단 그런 교리로 끌고 가는 거, 이걸 볼 때 제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은 내가 반드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빠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구원 받으세요가 착해지세요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구원 받으세요가 착해지세요로 빠지게 된다. 그래서 유명세에 속으면 안 되고 대형교회 때문에 구독자가 많기 때문에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는 그런 목사다 그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듣기 좋은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견절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그러다 보니까 귀가 가려워갖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음성 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거 가르치는 그런 선생들을 쌓아두고 귀를 돌려 꾸며낸 이야기, 그게 뭐예요? 로렌스 수사가 가르치는 그런 모든 내용이 다 꾸며낸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서 8장 19절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들을 지니는 자들과 슬쩍역보며 중얼거리는 마술사들에게 구하라 할 때 백성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 죽은 자들에게 구해야 되겠냐, 로렌스는 이런 지옥불 속에 가 있는 이런 자에게 진리를 구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율법과 증언,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구해야 된다는 거죠.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한다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비치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로렌스 수사를 언급하고 카톨릭 영성 신비주의 이쪽으로 빠지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듣고 싶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다. 그래서 이 미혹의 시대에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이 기록된 그것들만 믿고 바르게 분별하는 우리 사랑 침례교회 또 성경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